손에 닿는 것마다 황금이 되기를 소원했던 미다스 왕의 손은 결국 저주의 손으로 변해버리지요. 옷도 의자도 빵도 치즈도 사랑하는 공주마저도 모두 황금으로 변해버립니다. 톨스토이의 단편 속 주인공 파홈도 더 많은 땅, 더 넓은 땅을 갖기 위해 길을 떠날 준비를 합니다.
인간은 만족을 모르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신화 속 미다스 왕부터 지금의 우리들까지 만족할 줄 모르는 끝없는 욕망이 인간을 나락으로 빠뜨렸습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남들보다 더 강해지려는 탐욕, 이건 질투와 함께 우리를 파멸로 이끄는 덫, 말 그대로 악마의 유혹이 아닐까요?
안녕하십니까. 고전읽기의 명로진.
안녕하세요. 권진영입니다.
이번 일주일은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눈 깜빡할 새 일주일이 후다닥 가네요.
벌써 금요일이에요.
그러니까요.
불금입니다.
불금이네요 벌써.
한 권의 책을 마무리하는 금요일이기도 하죠.
유후!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미다스 왕하고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네.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의 파홈. 두 인물이 좀 닮았어요.
예, 공통점 알 것 같아요.
뭐예요?
탐욕. 탐심.
그렇죠. 욕심. 탐욕.
맞아.
누가 미다스에게 앞으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부추겼을까요? 누가 개미처럼 열심히 살던 농부 파홈에게
네.
미다스를 따라잡으려면 더 많이, 더 열심히, 더 빨리 일해야 한다고 몰아붙였을까요?
그러게요. 욕심이라는 게요. 혼자서 저절로 생기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누가 부추겼을 거예요. 주어진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아둥바둥하도록 누가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정말로 인간은 만족을 모르는 동물이 맞을까요?
탐욕은 인간의 타고난 본성일까요?
어렵네요.
어려운 것을 쉽게
어렵다.
풀어드리는 고전읽기.
네.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문자는 50원의 유료 문자 샵1045, 인터넷 라디오는 반디, 그리고 스마트폰은 반디 어플 이용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고전읽기는 팟캐스트로 언제든지 다운받아서 들으실 수 있고요. 홈페이지 찾아오시려면 검색창에 고전읽기 치시면 됩니다.
인간은 만족을 모르는 동물이라고 그랬는데 사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파우스트 컴플렉스라고.
파우스트 컴플렉스.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누구나 가지고 있는 거.
파우스트 컴플렉스. 풀어주세요.
왜냐면 이 괴테의 작품 파우스트를 네. 보면요. 파우스트 네. 박사님이 등장을 하거든요.
아~
파우스트 박사님은 굉장히 아는 것도 많으신
네네.
학식하시고 유식하시고 또 존경받는 학자예요.
네.
돈도 많고.
어, 그래요?
그런데 그에게 없는 것이 하나 있었으니.
어떤 게? 만족?
젊음.
아, 젊음?
네. 그래서 야, 악마가 유혹을 하죠. 메피스토펠레스가 와서. 내가 당신한테 젊음을 돌려줄 테니까
네네.
당신의 영혼을 나한테 팔려?
팔티어? 어머, 어떡해.
팔죠.
아이고 참.
그렇구나. 인간이 그렇게 모든 것이 있는데도 거기서 또 젊어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사실 젊어질 수는 없잖아요, 사람이.
네네.
근데 그것까지도 바란다는 거. 그만큼 만족을 모른다는
네.
것을 지칭하는 용어예요.
그러네. 파우스트 컴플렉스. 파우스트 컴플렉스. 네. 와, 그렇구나.
권진영 컴플렉스는 뭐예요?
권진영 컴플렉스는 개그우먼이니까 아무래도 네. 웃겨야 된다는.
어디 가서든, 어느 자리에서든.
어디 가서든. 그래서 뭐 다른 사람들은 뭐 기도할 때 뭐 이렇게 다 뭐 형통함을 주시고 이렇게 기도할 때 저는 제가 제일 웃기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를 해도 그런 기억이 있네요. 요즘에 많이 고쳤습니다. 예. 뭐 한 번 웃겨서 뭐 하겠어요, 여러분.
자, 우리 고전읽기 오늘 사연 주제는요. 욕심이에요. 욕심.
네.
욕심 부렸다가 낭패받던 경험 한두 번씩은 있을 텐데 여러분들의 욕심과 욕심 부렸다가 낭패보셨던 그런 경험들 많이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고전읽기 톨스토이의 단편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함께 해드리고 있는데요. 어제까지의
네.
줄거리는 우리의 주인공 파홈이
파홈.
이 농부 파홈이 드디어 이제 더 많은 땅을 얻기 위해서 파시키르 사람들을 찾아갔지요.
네.
그랬더니 파시키르 족장이 우리는 하루 단위로 팔아.
하루 단위.
땅을 하루 단위로 팔아.
그러니까요.
그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자네가 하루 동안 걸을 수 있는 걸음으로 걸을 수 있는 만큼 표시를 해놓으면
네네.
우리가 그 땅을 주겠어. 그날 밤 잠을 못 자죠. 밤이.
그렇지. 설레서. 네.
아, 얼마나 걸을까.
그러니까.
20km 걸을까 30km 걸을까 둘레 50km는 걸어야지 둘레가 50km면 땅이 얼마야 하다가 잠이 들어서 이제 막 악몽도 꾸고 그러다가 네. 결국 결전의 날 그날이 밝아옵니다.
그날 네,
그렇게 됐죠.
땅을 파서 파홈인가 봐요.
그런가요?
그런가 봐요. 그럼 여기서 오늘의 퀴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문제는 트라우마 주관식이에요. 네. 서술형이에요, 여러분. 긴장하지 마시고. 톨스토이가 이 작품에서 말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땅은 과연 얼마만큼일까요?
네.
50원 유료 문자 샵1045나 반디로 정답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영님이 개그우먼다운 기도인 것 같아요. 진영님 귀엽다 하셨군요.
귀엽다. 예, 감사합니다.
네, 김은정님도 드디어 생방 듣는 날이 왔네요. 네. 네. 사정이 있으셨나요? 못 들으셨나요?
잘 들어주세요.
자, 그럼 다음 이야기 이제 파홈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 하루를 시작하는 날이 됐고요. 그 네. 시각에 열심히 걷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바시키르 사람들과 준비를 마치고 함께 출발했다. 말을 타고 가는 사람도 있었고 마차를 타고 가는 사람들도 있었다. 파홈은 하인과 함께 자신의 작은 마차를 몰았고 삽도 하나 싣고 갔다. 초안에 도착하자 아침 하늘이 밝아오기 시작했다. 일행은 작은 언덕을 올라가 마차와 말에서 내려 한 지점에 모였다. 족장이 파홈에게 다가오더니 손으로 들판을 가리켰다. 자, 보시오. 눈에 보이는 곳이 다 우리 땅이오. 어디든 당신이 원하는 곳을 가질 수가 있소. 파홈의 눈이 반짝였다. 앞에는 손바닥처럼 평평하고 양귀비 씨앗처럼 새까만 처녀지가 넓게 펼쳐져 있었고 우묵한 곳에는 다양한 종류의 풀이 가슴 높이까지 가라앉아 있었다. 족장은 여우털 모자를 벗어서 땅에 놓고 말했다. 이것이 표지요.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로 다시 돌아오시오. 당신이 걸어다닌 곳은 모두 당신 땅이 될 것이오. 파홈은 돈을 꺼내 모자 위에 놓았다. 그런 다음 겉옷을 벗고 조끼 차림으로 허리띠를 풀어 아랫배를 단단히 졸라맸다. 작은 빵 주머니는 조끼 안쪽 가슴에 찔러놓고 물병을 허리에 차고 장화를 단단히 신은 뒤 하인에게서 삽을 받아 출발 준비를 했다. 파홈은 잠시 동안 어느 쪽으로 가야 좋을지 고민했다. 사방 모든 곳이 다 탐이 났다.
어느 쪽이든 상관없어. 해가 뜨는 쪽으로 가야겠다.
파홈은 동쪽을 향해 서서히 허리를 쭉 펴고 해가 지평선 위로 떠오르기를 기다렸다.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돼. 날씨가 선선할 때가 더 걷기 수월할 거야.
햇살이 지평선 위로 펴지자마자 파홈은 삽을 어깨에 둘러매고 초원을 걸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느리지도 빠르지도 않게 걸었다. 1km 정도를 걸은 뒤 멈추고 구덩이를 파고 잘 보이도록 잔디를 여러 겹 덮었다. 그런 다음 다시 걸었다. 몸이 좀 풀리자 속도를 냈다. 얼마 있다가 파홈은 또 다른 구덩이를 팠다. 뒤를 돌아보니 햇살 속에서 언덕 위의 사람들과 마차의 반짝이는 바퀴살이 또렷하게 보였다. 대충 계산해보니 5km 정도 걸은 것 같았다. 날이 점점 더워지고 있었다. 파홈은 조끼를 벗어 어깨에 걸친 채 걸었다. 이제는 상당히 더웠다. 해를 쳐다봤더니 아침을 먹을 시간이었다.
첫 단계가 끝났군. 이런 식으로 하루 네 단계니까 아직 방향을 틀기에는 너무 일러. 그래도 장화는 벗어버려야 되겠다.
파홈은 앉아서 장화를 벗어 허리띠에 매달고 걸었다. 걷기가 한결 수월했다.
8km 정도 더 걸어가서 왼쪽으로 돌아야겠어. 이 부근은 아주 비옥해서 놓치기엔 아까워. 갈수록 땅이 더 좋아 보이는군.
파홈이 계속해서 똑바로 걷다가 주위를 둘러보니 이제 언덕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 언덕 위 사람들은 까만 개미처럼 보였고 햇살 속에서 뭔가가 반짝인다는 것만 알아볼 수 있었다.
이쪽으로 너무 멀리 왔어. 이제 방향을 틀어야겠어. 땀도 나고 목도 타네.
파움은 걸음을 멈추고 큰 구덩이를 판 뒤 잔디를 수북하게 쌓았다. 그런 다음 물병을 열어 물을 마신 뒤 왼쪽으로 방향을 확 틀었다. 그리고는 걷고 또 걸었다. 키가 큰 풀이 무성했고 날은 무척 더웠다. 파움은 지치기 시작했다. 해를 바라보니 한낮이 되어 있었다. 파움은 좀 쉬어가야겠다고 생각했다. 자리를 잡고 앉아서 빵을 좀 먹고 물도 마셨다. 혹시 잠이 들어버릴까봐 누울 수는 없었다. 파움은 잠시 앉아있다가 다시 걸었다. 처음에는 걷기가 수월했다. 빵을 먹었더니 힘이 났다. 하지만 날이 지독하게 더워 졸음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파움은 걸으면서 생각했다.
한 시간만 고생하면 평생 동안 잘 살 수 있어.
이쪽으로 한참을 걸어왔다는 생각이 든 파움이 다시 왼쪽으로 방향을 틀렸는데 축축하고 우묵한 땅이 눈에 들어왔다.
이 땅은 놓치기 아까운걸. 저기에 아마를 심으면 잘 자랄 텐데.
결국 파옴은 우묵한 땅을 지나서 구덩이를 파고 방향을 돌린 뒤 언덕을 보았다. 열기가 훅훅 솟구쳐 뿌연 대기 속으로 언덕이 아른아른 흔들리는 것처럼 보였다. 아지랑이 속에서 언덕 위 사람들의 모습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아무래도 두 면을 너무 길게 잡았나 봐. 이번에는 좀 더 짧게 잡아야겠다.
파옴은 걸음을 재촉해 세 번째 면을 걸어갔다. 해를 보니 꽤 서쪽으로 기울어 있는데 자신은 여태 사각형의 세 번째 면에 3km도 걷지 못했다. 목표 지점까지는 아직 16km나 남아있었다.
안 되겠어. 땅 모양이 좀 삐딱해지더라도 이제는 얼른 돌아가야 돼. 더 멀리 갈 수도 있겠지만 이만하면 많은 땅을 갖게 돼 있잖아.
파움은 서둘러 구덩이를 파고 언덕을 향해 바로 돌아섰다. 네, 낭독에 이어서 안젤라가 부른 러시아 민요 나 홀로 길을 가네 듣고 오셨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사연 보내주셨네요. 이지영님이 땅 욕심에 뛸 준비에 최선을 다하는 파움을 보고 있자니 안타깝네요 하셨어요.
네, 그리고 7753님 오늘도 고전읽기를 통해 마음속 욕심을 버립니다 하셨어요.
이인영님 라디오와 가깝게 지내지 않아서 고전방송을 오늘 처음 듣게 됐는데 너무 좋은 방송을 알게 된 듯 재밌게 유익하게 잘 들을게요 하셨어요.
네, 화이팅 하세요. 그리고 박희랑님 권진영 언니 신이 기도 들어주신 것 같아요. 지금 너무 재미있게 방송하고 있어요 하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명옥님은 이번 추석 때 오랜만에 모인 가족과 고스톱 치다가 돈에 눈이 멀어 쓰리고 외치다 아이고. 아들의 청단에 그만 독박.
아이고.
그리고, 재밌는 사연 보내주셨네.
네, 재밌네요. 그리고 김성우님 시간을 욕심내다 늘 혼자 난답니다. 아, 늘 혼난답니다. 라면, 밥 등.
김성우님이 욕심내는 거. 라면, 밥, 시간.
아, 예, 그렇군요. 네.
문성주님 상품 받고 싶은 욕심에 반디 게시판 글 쓰는데 집중하다가 정작 두 분 고정 낭독을 소홀히 들었네요. 순수한 고전 사랑 마음으로 잘 들을게요.
네, 내용도 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네. 네. 자, 이제 파옴이 대충 원하는 만큼 걸었나 봐요. 이제 출발지로 방향을 틀었어요.
네네.
근데 늦은 오후에 틀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해 지기 전에 도착할지 모르겠네.
아, 그래도 이게 참 저도 불안해지는 거 있죠. 마음 놓기가 되게 어려운데 파옴이 걷는 동안 좋아 보이는 땅이 보이면 그 땅을 차지하려고 계속 조금 더 하고 넓혔잖아요. 가다가 조금 더 좋은 땅 나타나서 또 넓히면 어떡해.
그러니까 해는 지고 갈 길은 멀고 파옴의 욕심은 끝이 없고 독자는 정말 아슬아슬해집니다.
네, 마음 같아서는 파옴 등을 그냥 확 떠밀고 싶어요. 빨리 출발지로 돌아가라고.
이런 파옴을 보면서 아마 독자들은
네.
멈춰야 되는데 멈추지 못하고 계속 고집부리거나 욕심부렸던 그래서 후회하게 되는 자신의 과거를 생각하게 될지도 몰라요.
그렇네요. 예. 생각.
그래서 파움이 더 위태롭게 느껴지는 거겠죠.
남일 같지가 않아가지고 네. 그런 것 같아요. 한마디로 딱 잘라 표현하는 느낌 아니까 느낌 아니까 미련 떨다 된통 당해봤으니까.
네, 자 어쨌든 파엄이 이제 서둘러서 출발지로 들어가기를 마음먹고 방향을 틀었으니까
네.
부지런히 걸어서 해지기 전에 도착하기를 바라야 되겠죠.
제발 좀 그래야 될 텐데 그런데 분위기상 이미 늦은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래요. 정말 속도를 내서 가야 될 텐데.
자 그럼 이제 톨스토이의 단편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할까? 마지막 얘기입니다. 파홈은 원하던 넓은 땅을 차지하게 될까요? 파홈의 결말 이제 함께 들어봅니다.
언덕을 향해 고작 걸어갔지만 갈수록 걷는 게 힘들었다. 더위에 지쳐 기진맥진해진 데다가 맨발은 성한 곳이 없이 긁히고 멍이 들었다. 다리도 후들거리기 시작했다. 쉬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만 해지기 전에 돌아가려면 쉴 수가 없었다. 해는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고 점점 더 기울고 있었다.
맙소사. 아이고 내가 어리석게 욕심을 부리지만 않았어도 늦게 도착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파움은 언덕과 해를 쳐다보았다. 아직도 목표 지점까지 멀었고 해는 거의 지평선 가까이 내려와 있었다. 파움은 걷고 또 걸었다. 걷기가 매우 힘들었지만 그래도 더 속도를 냈다. 서둘러 걷는데도 언덕까지는 아직 한참이나 남아있었다. 파움은 조끼와 장화, 물통, 모자까지 다 벗어내던지고 지팡이로 쓰던 삽만 들고 달리기 시작했다.
아유, 이거 어떡하지? 너무 많이 가지려다가 일을 다 망쳐버렸어. 해가 지기 전에 저기까지 가지 못할 거야.
두려움이 몰려오며 숨을 쉴 수가 없었다. 파움은 계속 달렸다. 땀에 흠뻑 젖은 셔츠와 바지가 몸에 팔짝 달라붙었고 입술이 바싹 말랐다. 가슴은 대장장이의 풀무처럼 헐떡거리고 심장은 망치질을 하듯 쿵쿵 뛰었다.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아 자꾸만 고꾸라지려고 했다. 파움은 긴장감으로 죽을 것 같은 공포에 휩싸였다. 죽는 게 무서웠지만 파움은 멈추지 않았다.
이렇게 달려와서 지금 멈춰버리면 사람들이 날 바보라고 부를 거야.
파움은 달리고 또 달렸다. 언덕에 가까이 가니 바시키리 사람들이 자신에게 고함을 지르고 환성을 올리는 소리가 들렸다. 사람들이 고함 소리를 듣자 파움의 가슴이 더 활활 타올랐다. 파움은 마지막 남은 힘을 끌어모아 힘껏 달렸다. 지평선에 바싹 다가간 해는 엷은 안개에 가려 피처럼 붉고 컸다. 드디어 해가 지평선 너머로 지고 있었다. 파움도 목적지에 거의 다 와 있었다. 언덕 위에서 얼른 오라고 팔을 휘두르는 사람들이 보였다. 땅바닥에 놓인 여우털 모자와 그 위에 놓인 돈, 그리고 배를 움켜잡고 바닥에 앉아있는 추장의 모습도 보였다. 그러자 파움은 새벽녘에 꿈꿈이 떠올랐다.
이렇게 많은 땅을 갖게 됐는데 하나님이 과연 나를 그곳에서 살게 해주실까? 아, 난 죽을 것 같아. 아유, 죽을 것 같다고. 저게 절대 도착하지 못할 거야.
해는 완전히 지평선 뒤로 넘어가 막 모습을 감추려는 참이었다. 파움은 남아있는 힘을 모두 끌어모아 넘어지지 않도록 몸을 앞으로 숙이고 돌진했다. 파움이 언덕에 도착하는 순간 갑자기 주위가 어두워졌다. 파움이 위를 쳐다보니 해는 이미 보이지 않았다. 파움은 비명을 질렀다. 온갖 고생이 모두 헛일이 되었다 싶어서 걸음을 멈추려 했다. 하지만 바시키르 사람들이 계속 고함을 지르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자 언덕 아래에 있는 자신에게는 해가 진 것처럼 보이지만 언덕 위의 사람들에게는 아직 해가 보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파움은 길게 숨을 내쉬고 언덕을 달려올라갔다. 언덕 위는 아직 밝았다. 언덕 꼭대기에 도착한 파움의 눈에 모자가 보였다. 그 앞에서 족장이 배를 잡고 웃고 있었다. 또다시 꿈 생각이 난 파움은 비명을 질렀다. 결국 다리가 후들거려 쓰러진 파움의 손에 모자가 닿았다.
오, 대단한 분이군요. 이분은 많은 땅을 얻었어.
족장이 큰 소리로 외쳤다. 파옴의 하인이 달려와 주인을 일으키려다가 파옴의 입에서 피가 흘러나오는 것을 발견했다. 파옴은 숨이 끊어져 있었다. 바시키르 사람들은 혀를 참에 애석해했다. 하인이 삽을 집어들고 파옴이 누울 만한 길이로 묘 자리를 파서 주인을 묻었다. 파옴에게 필요한 땅은 머리에서 발끝까지 단 180cm 정도일 뿐이었다. 엄마, 이거 결말이 너무 허망한데요? 해지기 전에 출발점에 도착해서 6천만 평에 달하는 그 많은 땅을 갖게 됐는데 파옴이 그만 숨이 끊어졌어요. 충격적인 결말입니다.
부자는 망해도 3년은 간다는 속담처럼 네. 황금의 손 미다스는 살아남았는데 해석하게도 가진 거 없는 파옴 열심히 일했어도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네요.
네.
사람에게 필요한 땅은 그러니까 자기가 묻힐 만큼의 땅입니다.
아이고, 어지간히 하지. 왜 그렇게 파옴은 지나친 욕심을 부려서 죽어가는지 모르고 무리를 했던 걸까요?
그러게요. 그러게요. 네, 근데 저 청취자 사연 좀 볼게요. 왜냐하면 네. 박창영 씨가 재밌는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파옴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은 평소에 운동 열심히 하자입니다.
빙고! 네. 이 분위기에 웃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짝 엉뚱한 결론을.
네. 네. 그리고 이동현님, 욕심이 죽음을 부르는군요. 개인적으로 화장보다는 수목장이 마음에 들어요.
이분도.
너무 많이 왔네요. 이런 재밌네요. 이런 생각도 하게 되네요.
아, 재밌습니다. 네. 정지은님, 돈 욕심만큼 사람 욕심을 무시 못하는 것 같아요. 남들이 다 나를 좋아했으면 하는 욕심에 마음에도 없는 말과 행동으로 제 자신을 속이는 거 후회만 남더라고요. 예. 네. 그러니까 별로 권장할 만한 상황은 아니에요.
그럼요. 나만 지치거든요. 네, 그리고 정혜은님, 전 책 욕심이 많아요. 신간 도서가 나오면 명품백 마냥 절 유혹하는 책들을 뿌리칠 수가 없어요. 읽지도 않고 쌓아두기만 하는 우리 아가들, 이젠 꼭 읽어줄게 하셨습니다.
정혜은 씨 책도 아니고 애들 읽을 책.
그래요.
그렇군요. 자, 그리고 아이에게 공부를 더 잘하라는 욕심을 부렸다. 더니 감정만 나빠지더라고요. 지금은 믿고 기다립니다. 6086님.
네. 그리고 최성호님. 그저 한 세상 잘 놀다가 훨훨 가면 되지 않을까요? 하셨습니다. 네, 네.
문성주님. 키가 180인 파움은 180cm의 땅을 얻는데 단신인 저는 그마저도 욕심일까요? 하셨군요.
하이를 신으세요. 그럼. 아니 죄송해요.
네. 자, 여기서 우리가 저 잠깐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네.
파움의 죽음. 이게 지나친 욕심을 부린 파움만의 잘못일까요?
그러게요.
어떤 그 사회 체제가 외적인 상황이 파움을 죽음으로 내몬 것은 아닐까? 네. 뭐 이런 생각. 네. 실은 톨스토이도 작품의 서두에서 그런 사실을 암시하고 있었거든요. 이 이야기가 시작된 게 어디입니까?
도시에 사는 언니와 시골에 사는 동생이 서로 자기가 사는 곳이 좋다고 얘기하는 데서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파움이 원래 처음부터 욕심 많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근데 처형이 도시 생활 자랑하는 걸 듣고 내가 땅만 더 여유가 있으면은 악마도 두렵지 않을 텐데 이렇게
네네.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악마가 파움을 파멸을 시키려고 이 모든 공작을 꾸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길래 가만히 있는 악마는 왜 승질을 이렇게 악마의 승질을 건드려가지고 파움이 내가 땅만 많이 가지게 되면 악마 같은 건 두렵지 않아
사실,
이런 말 안 했으면 되잖아.
사실 파움에겐 땅이지만 현대인에겐 뭐겠어요? 뭐 그것이 돈일 수도
돈이네요.
있고 인기일 수도 있고
그렇네요.
뭐 권력일 수도 있고 그렇죠.
네.
아, 4470님 정말 재밌네. 그래도 땅은 차지했으니까 상속하면 됩니다.
그러나?
아, 그죠?
그렇죠.
아, 상속 가능한 건가요?
상속 가능한 걸로 우리 그렇게 결말 짓는 걸로.
네.
하정숙님, 제가 좀 알뜰하거든요. 물건도 세일 안 하면 안 사고요. 저의 이런 행동 때문에 가족들에게 스트레스를 준 건 아닐까 반성해 봅니다.
네.
하셨어요.
자, 그럼 오늘의 퀴즈 다시 나갑니다. 오늘 문제는 주관식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트라우마.
네. 네, 주관식.
지금 이 트라우마.
톨스토이가 이 작품에서 말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땅은 과연 얼마만큼일까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 반대로 정답 보내주시면 추첨해서 선물 보내드릴게요.
네. 그러면 노래 한 곡 듣고 오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샤를린의 I've Never Been to Me 듣고요. 톨스토이 단편선 해설해 주실 문화평론가 이윤호 선생님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EBS FM 고전 읽기를 함께 듣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이 자리에는요. 문화평론가 이윤호 선생님 나와 계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대학에서 강의도 하시고 현재 국민TV에서 30분 책 읽기 이윤호의 고전 방송도 하고 계시다고요.
와.
예.
TV 방송인가요?
아니요. 라디오 방송입니다.
저희가
와,
그럼
멋있으십니다.
경쟁 방송이네요.
뭐, 팟캐스트로 하니까 뭐.
아, 그러시구나. 예.
그러시군요. 그러면 뭐 이제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묻는 건 어떨까 싶어요.
네.
네, 다짜고짜 묻겠습니다. 이번 주에 톨스토이의 단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할까 두 편 읽었거든요. 톨스토이가 세계 문학사에게 갖는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선생님?
아, 정말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요.
저도 무슨 질문 했는지도 몰라요, 사실.
세계 문학사에서. 네. 일단 뭐 이런 것들 아닐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톨스토이 작품 전반이 갖고 있는 특징들 안에는
네.
인간이 갖고 있는 생명력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네.
아마 명륜 선생님이 잘 아실 텐데 연극을 하거나 이럴 때도 평범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정말 어렵잖아요.
그러네요.
그 사람을 연기하는 게.
맞아.
근데 그 도스토옙스키하고 다르게 그 톨스토이는 아주 정말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 내면에 갖고 있는 가장 보편적 가치와 또 그것을 이렇게 변화시키고 누르고 있는 세상의 어떤 기량이라든가 뭐 부딪힘에 대해서 끊임없이 탐색하고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아주 리얼하게 또 살아있듯이
네.
한 인물을 내 개성을 죽이지 않는다는 것이 특징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네.
지금 읽으신 두 편의 단편들 안에는 단편이라는 특징 때문에 이렇게 우화적인 걸로 되어 있지만
네.
톨스토이가 세계적으로 의미가 있을 때에는 그 의미 속에는 그러한 생명력 또 아주 치밀하게 그것을 탐구하고 그것을 세상에 이야기하려고 하는 어떤 색스피어 이후에 최고의 작가는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렇네.
그렇게 결론 또 내려주셨네요.
사실
저 지금 보이는 라디오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이윤호 선생님이
네.
굉장히 그 외모가 인상적인
그러니까요.
거의 톨스토이 버금가는 외모를.
네. 아, 이거 라디오 아닌가요?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라디오인데
선생님.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서 말이죠.
예.
아, 농담이고요. 이 카메라로 이 컴퓨터를 통해서
예.
우리의 그 진행 모습을 보실 수 있게 청취자들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굉장히 그 머리가 이렇게 긴 장발이시고 수염이 콧수염,
그러니까.
수염까지.
저는 그
이야,
저기 치킨 파는 그 할아버지 캐릭터.
그 켄터키 브라이드 치킨이요?
네. 생각났어요.
예, 예 많이들 그럽니까?
그러죠. 예. 근데 훨씬 잘생기셨습니다.
수습.
이렇게 마무리하는 걸로.
좋습니다. 네. 톨스토이의 작품은 사실 우리가 단편보다는 좀 장편에서 그 특징이 많이 드러나지
예.
않을까요?
예. 그렇죠. 예,
톨스토이 작품의 예. 그 어떤 특징?
예.
이게 뭐가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런, 한 인간의 내면, 늘 아주 집요하게 포착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그것이 아주 비극적인 사람 혹은 독특한 사람이 아니라
네.
평범한 사람 속에서 있는 어떤 내면의 갈등, 고통 이런 것들을 끄집어내고 그것과 세상을 마주치게 했다는 점이 하나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뭐라고 할까요? 그것을 넘어서고자 하는 어떤 그만의 통찰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보통 뭐 주의상스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늪을 기어가는 기쁨 같은 것이라고 할까요?
늪을 그러니까 기어가는 기쁨이요?
네. 늪을 기어가는데 어떻게 기쁩니까, 선생님?
이런 거죠.
네.
우리가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이제 그 한 사회가 혹은 눌러서 사회화시켜서 규범 속에서 가두고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갖지 못하는 어떤 얼룩들, 그것으로 눌려질 수 없는 얼룩들이 이제 하나의 욕망일 텐데, 예를 들면 돈이나 권력이나 물질적인 것으로 그의 행복을 규정될 수 없는 어떤 것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서도 나오는 단순한 얘기지만, 그냥 지나가지 못하고 되돌아서서 미하일에게 옷을 벗어주는 것이 주는 자기의 희생은 정말 그런 희생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그 안에는 자기의 쾌락의 어떤 부분이 있었을 텐데 그것이 뭘까를 보면 자기의 어떤 삶을 규정하는 그 규범적인 것을 넘어서서 어떤 쾌락의 어떤 요소가 있을 텐데 그걸 이제 그 책에서는 이제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어쨌거나 그것이 그런 늪을 기어가는 어떤 그런 것이 주는 고통의 기쁨 사실 신앙이라는 면도 어쩌면 그런 의미하고도 좀 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 쓸데없이 돈도 안 주는데 그렇게 미친 듯이 매달리고 그것으로 가치를 이야기하고 의미를 되돌아보고 이럴까라고 보면 거기에는 그 희생정신 이면에는 또 그런 신앙관의 이면에는 그런 사회를 규정하고 있었던 어떤 규범을 넘어서 갖는 어떤 가치들이 내면에 있는 것은 아닌가 뭐 이런
멋진 표현입니다. 네, 늪을 기어가는 기쁨. 와.
굉장히 저희 기분도 눅눅해지는 것 같아요.
늪이라서요?
네, 눅눅해지는데.
이윤호 선생님이 오신 다음부터 괜히 이상하게 늪으로 빠지는 느낌이죠.
그러니까요.
좀 더 빠져보겠습니다.
더 빠져볼까요? 네. 죄와 벌 그리고 안나 카레니나 같은 톨스토이 장편 소설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 단편들이 갖는 특징은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뭐 이럴 텐데요. 그러니까 단편이 갖고 있는 특징이 이제 민담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제 만들어내게 되는데 그게 우화를 통한 어떤 상징성 그리고 명쾌하고 간결한 묘사를 통해서 그 이야기들을 드러내고 있다는 특징들을 드러내지 않는가.
네네.
그것은 어쩌면 이제 장편이 치밀하게 정말 시줄 날 줄의 내면적 가치라면 좀 더 상징적인 것을 통해서 간결하게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어떤 의미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좀 이렇게 이야기를 듣듯이 현실의 이야기라기보다는 약간 이렇게 우화적인 이야기들을 듣는 느낌들을 듣고 그래서 거기에는 어떤 은유한 상징들을 사용해서 그런 메시지를 좀 정확하게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단편의 특징들 아닐까.
그렇네요.
김복기님이요.
네.
반디 게시판으로 이윤호 선생님 반가워요. 수염이 딱 톨스토이 스타일이네요.
진짜, 아, 톨스토이는 진짜, 더 심하죠.
칼 마크스 같기도 하고요. 그거는 그건 좀 정말 비슷한 것 같은데 카르 마르크스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렇게 생기셨나 봐요.
동의 안 하시는 표정이고요.
자,
이지영 씨도요.
보이는 라디오 이윤호 문화평론가님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외모에서 자유로움이 느껴지시네요. 하셨습니다.
최성원님 와 멋쟁이세요. 가수 김도영 선생님 닮으셨어요.
그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요?
아 정말 여기에 카메라가 있군요.
예, 카메라.
뭘까? 이제서야. 네, 네. 저희의 카메라 시스템을 인식하시는 인지하시는 이윤호 선생님 모시고 저희는 톨스토이의 단편에 대해서보다도 이윤호 선생님의 외모에 대해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다시 단편으로 돌아가죠.
단편으로
돌아갑시다. 그 톨스토이 단편 이번에 저도 읽으면서 물론 예전에 그 희미하게 읽은 기억은 있지만 이번에 읽으면서 또 새롭게 발견하게 된 건요. 톨스토이 작품인데 마치 그 옛날 얘기처럼 말해요. 무슨 뭐 도깨비니 천사니 악마니 이런 존재들이 등장을 해요.
네.
왜 그러셨을까요?
이게 이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객관적인 것이 절대 아니라는 존재로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렇죠. 어쩌면은 메시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선과 악 이런 의미들도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예를 들면 카프카의 단식광대나 이런 거에서 등장하는 이런 비현실적인 어떤 네네. 이야기처럼 현실의 부조리함에 대한 문제와 다른 세상의 비밀에 대한 이야기들, 우화를 통해서 그래서 그런 다른 세상의 질서 혹은 그것이 갖고 있는 섭리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야기 전체가 현실이 아니야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네네. 너희가 살고 있는 현실은 가득 부조리로 차여 있어. 그래서 그 현실에 어찌 보면 그 현실에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네. 조금 떨어져서 그 상징들을 통해서 다른 세상의 비밀들 내지는 그런 어떤 신의 섭리로서의 보이지 않지만 신의 섭리가 규정되고 있는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톨스토이는 하고 싶지 않았을까. 아하. 스스로 사실 톨스토이가 이제 대단한 무정부주의자이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톨스토이가 후기에 가면 자기의 계율 같은 걸 만들었는데 예를 들면 악으로서 악을 갚지 마라라던가 네. 뭐 이런 것들 속에서 갖는 것은 이 사람 스스로가 아주 완전히 온전하게 다른 세상의 어떤 비밀이거나 혹은 그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섭리는 우리가 보이는 그것이 아니라 다른 섭리에 의한 것이야를 확신하지 않으면 그럴 수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뒤에 가면 이제 막 엄청나게 러시아 정교회하고 싸우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네. 네, 이런 과정들이 아마도 그래서 단편들에는 유독 그런 초현실적이고 비현실적인 어떤 인물군이라든가 이런 게 등장하지 않았나 그렇군요. 이런 생각이 좀 네. 드는데요.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난주에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 읽었거든요. 네.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은 뭔가 그 카리스마가 느껴졌고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는 온화하고 따뜻한 느낌이 들거든요. 네. 러시아 문학의 양대 산맥, 톨스토이와 도스토옙스키 두 사람의 성향도 그런가 싶어요. 우리 선생님은 톨스토이가 좋아요, 도스토옙스키가 좋아요?
저는 개인적인
엄마가 좋아요, 아빠가 좋아요처럼.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네. 개인적으로는 이제 도스토옙스키가 갖고 있는 그 악마성이라 할까?
네.
그리고 그 악마성의 고통들, 인간의 내면에 갖고 있는 두 개의 모습들 이런 것들이 문학적으로 훨씬 더 이렇게 자극을 팍팍 받는데요.
그래요, 그래요. 네.
다른 면으로 보면 길게 흐름을 가지고 읽어가다 네. 보면 톨스토이가 그 평범한 속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세계에 대한 통찰은 야 이건 제가 어젠가 어떤 분한테 톨스토이 얘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톨스토이는 아마 태어날 때부터 작가 이러고 쓰고 태어났을 거다.
나 작가.
예, 인간의 내면이나 인간의 네네. 관계나 또 그들이 딛고 살아가는 어떤 현실을 이렇게 묘사할 수 있었을까.
맞아.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런 점에서 저는 뭐 도스토옙스키가 좀 더 매력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출신 선분도 매력적이게 하고
도스토옙스키.
네. 예, 뭐 지하생활사의 수기 같은 데 보면 이제 그가 살았던 그 감옥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네.
참 또 전혀 다른 형태의 경험들을 하지 않나요?
그러네요.
그런 점에서 보면 좀 더 매력적인데 다른 매력, 그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무엇이 더 좋더라 이런 것보다는 다른 네. 색깔을 같은 비슷한 동시대에 가지고 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완벽하게 다른 색깔을 띠고 있지 않았나. 그건 그들이 살았던 어떤 삶 또 그들의 계급적 특징 이런 것들이 이제 반영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뭐 많은 작품은 읽어보지는 못했지만 다만 이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을 읽고 나서 톨스토이 단편을 읽으니까요. 마치 도스토옙스키는 그 좀 MSG가 많이 들어가 있는 라면이나 인스턴트 식 같은 네, 자극적인 네. 그런 네. 맛이었고요.
맞아 맞아.
톨스토이는 네. 유기농
예.
식품 같은
웰빙 맞아요.
순수한 예, 예. 느낌이 있었던 거.
그렇네 그렇네.
자 고전 읽으면은 지혜를 배울 수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가 그 톨스토이 작품들에서 얻을 수 있는 인생의 지혜가 있다면요.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이 지금 드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전이 지금의 의미 있는 것은 고전이 때문에 의미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 의미 있으니까 의미 있는 것이 그렇겠죠.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서도 이야기하듯이 그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가치라고 하는 어떤 물질적이고 이런 가치로부터 톨스토이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것을 넘어서는 다른 섭리, 네. 다른 가치의 문제는 지금 저희에게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보는데요. 네. 예를 들면 그 고 다음 작품으로 나오는 얼마나 많은 땅에 네. 대한 얘기에서도 그런 것들이 보여지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현대사회가 어느 순간 버젓이 부자 되소요가 광고에 나오고 네네. 그다음에 어느 날 갑자기 의미와 가치보다 백만 하나 백만 두라는 에너자이저가 중심이 되는 것으로 네. 사람이 살아가야 되는 가치나 의미는 비가시적인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이 되어버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는가.
네.
그럴 때 톨스토이가 지금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준다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잉여짓이라고 할까요?
네.
이런 어떤 물질적 가치에 지배되고 있는 이걸 좀 넘어서는 네. 어떤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거에 대한 성찰이라고 할까요? 뭐
그렇군요. 저 사실 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와 사람은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는 사람의 그 욕심이나 탐욕 이런 것들을 네. 건드린 거거든요. 네. 이렇게 인간 본성을 다룬 우리 또 청취자들이 좀 읽었으면 좋을 만한 다른 고전을 혹시 추천해 주실 수 있는 게 있다면?
글쎄요. 저는 예를 들면 아주 오래전에 네네. 읽었던 책 중에 에밀 아자르가 썼던 자기 앞에 생이라고 하는 예, 네. 그 작품이 되게 저한테는 충격적이었는데
아, 그래요?
예, 그래요?
그게 로맨가리잖아요. 예, 에밀 아자르가
예, 예. 그 작품이 주는 사랑이 현대에서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존재할 수 있고 네. 또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뭔가 하는 것들에 대한 것에서 한 번쯤 그 생각해 볼 주제들을 던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했고요.
네.
또 다른 의미에서 보면 이제 그 사상편에서 의외로 이거하고 조금 다를 수 있는데요. 한비자가 이야기하는 그 속에서 인간의 욕망에 대한 어떤 대단히 중요한 심리학적이고 논리학적인 접근들.
네.
그래서 왕이 죽고자 하는 것을 가장 바라는 것은 바로 왕의 가장 가까운 곳에 서 있는데 그것은 그의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가 서 있는 위치가 그러한 것이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야. 이런 곳에서 우리가 그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내면적 본능인가 아니면 사회 구조가 만들어낸 어떤 네네. 것일까를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또 작품? 예, 고전 작품이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래요.
잘 됐습니다. 저희가 다음번에 이제 또 한비자도 읽어드릴 예. 예정인데
궁금해지네요.
그때 한번 어떤 의미를 갖는지 되새겨 보면 좋겠네요.
네.
역시 전문가의 손길이 느껴지는 그런 시간이었죠.
그러니까요. 네. 다독여주네 이렇게. 네.
이게 무겁다는 얘기죠.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약간 눅눅할 뿐 그렇게 무겁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늪에서 나와야 될 시간이에요.
그럼요.
바쁘신 중에 나와주신 문화평론가 이윤호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톰 존스의 틸 듣고 권진영의 고전일기 이어집니다.
권진영의 고전일기 10월 18일 금요일 제목 욕심을 버리자 세상에서 가장 약한 게 인간의 마음인 것 같다 평온하던 마음에 한자락 바람이 불면 사람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그렇게 땅에 집착하던 파움이 좀 더 많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죽어라고 애쓰다가 정말 죽었다 이렇게 허망할 수가 그러니까 사람은 너무 욕심 부리고 살면 안 돼 왜 그런 말도 있잖아. 대박을 노리다가 쪽박을 차는 수가 있다고. 진짜 대박 인생은 재벌 2세에 만나서 대궐 같은 저택에서 청담동 며느리룩에 명품 치장하고 사는 거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사는 곳, 지금 내가 가진 것에 진심으로 만족할 수 있는 거 그게 대박인 거야. 인간은 원래 만족할 줄 모르는 동물이라고 누가 그랬다며. 그런데 만족하면서 산다면 그게 대박인 거지. 안 그래요? 가을바람이 점점 차가워지는 요즘 톨스토이가 내 마음속에 훈훈한 교훈을 심어줍니다. 사랑하며 살기, 욕심부리지 않기, 좋은 교훈을 얻게 해준 우리 고전 읽기. I love you!
네, 오늘의 퀴즈 정답은요. 사람에게 필요한 땅은 죽어서 누울 수 있을 만큼의 땅이죠.
네.
선물 받으실 분은, 자, 선물 받으실 분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선물 받으실 분이 안 나오시네요. 네, 저 홈피 게시판에 주소와 연락처 남겨주세요. 저희가 올려놨습니다. 네, 반디로 손영국님, 신미숙님, 전지선님.
네, 그리고 문자로는 9089님, 2722 하나님, 4998님. 축하드립니다. 네. 홈피 게시판에 주소와 연락처 남겨주시면 선물 보내드릴게요.
즐거운 주말 잘 보내주시고요. 다음 주부터는 오비디우스의 변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주말에 열심히 읽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같이 읽어요.
김현철의 Must Say Goodbye 들으면서 인사드리죠. 지금까지 고전읽기에 네. 신청곡이 바뀌었군요.
바뀌었어요?
네. 수많은 스모키 노래 중에 What can I do? 신청하셨습니다. 2548님. 네. 네. What can I do? 들으면서 인사드립니다. 명로진.
권진영이었습니다. 고전을 읽으면 삶의 지혜를 배웁니다.